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무섭지 않았나요? 사랑은 당신을 너무도 예민하게 만들지는 않던가요? 그게 당신 가슴의 문을 열고 심장에 이르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온통 당신을 흔들어 놓지는 않던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선생님, 오늘 오프닝은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해본 적 있냐고요? 사랑을? 무섭지 않았냐고요?
무서워. 이렇게 물어봤지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사랑을 해봤니?
네.
무섭지? 너 뭐 예민했지?
너 예민해졌더라.
너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 흔들어 놨지? 이런 뜻이죠. 네.
사랑이 그렇죠. 아주 그렇죠. 혼란스럽죠. 네. 자, 고전일기 문을 열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일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장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일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일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뮤지컬 어쌔신의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이빗 에섹스입니다. A Winter's Tale.
서양의 중세, 신의 겉옷 뒤에 숨어 있었던 인간의 나신, 즉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대담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데카메론 앞부분 보니까 선생님, 이 네. 데카메론이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최초의 산문이다라는 게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네, 네.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 전까지 중세 네. 천년을 이어왔을 때의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였죠.
네.
그러면서 이탈리아어 자체는 아주 소고였고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나 쓰고 있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문학을 만들었다 하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최초의 시는 단테가 쓴 신곡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아직도 현대 이탈리아어를 가지고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이탈리아인 네. 정도면 단테의 신곡을 주석만 가지고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진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피렌체 자체는 예. 아주 작은 도시이면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테가 살아서 피렌체를 들어오더라도 자기가 살았던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제 잘 갖고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이죠.
그럼 얘기의 소재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때요?
아주 다채롭죠. 그리고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왕에서부터 귀족, 정치가, 기사, 수도원장, 성직자, 수녀, 법관, 철학자, 뭐 여관 주인, 종, 노예 네. 이르기까지 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어떤 성적이고 솔직한 인간적인 어떤 욕망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청탁하게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패설이지만
네.
고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요. 그럼 뭐 등장하는 인물도 많고 얘기 소재도 많고 그러면 막 뒤엉킬 것 같은데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순서가 있죠. 그래서 매일 왕이나 여왕을 한 사람을 정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한 테마를 이제 이렇게 던져주면 그 테마 내에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왕이나 왕이 여왕이 돼서 또 주제하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2주 동안 아주 신나게 놀은 것이죠. 고상하게.
예.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데카메론은 당시에 이탈리아 민중들이 사용하던 이런 구어인 이 언어로 쓰여졌는데요. 어떤 언어일까요? 보기 1번은 라틴어, 2번 이탈리아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어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데카메론은 당시에 이탈리아 민중들이 사용하던 구어인 이 언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어떤 언어일까요? 보기 1번 라틴어, 2번 이탈리아어.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은 셋째 날과 넷째 날의 20편의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를 골랐어요. 먼저 셋째 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첫째 이야기를 발췌했습니다.
세상에는 젊은 여자에게 흰 두건을 씌우고 검은 옷만 입히면 돌로 만든 수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젠 여자가 아니거나 여자로서 욕정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남녀가 많습니다. 이는 농부들이 괭이를 휘두르고 가래를 잡고 험하게 먹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능이나 지혜마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을 당하는지 여왕이 제안하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짤막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방에 신성하기로 이름난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녀원에는 모두 합해 8명의 젊은 수녀와 원장 수녀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정원사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사는 수녀원 급료가 너무 적다며 고향은 람포레키오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고향에 와보니 농부치고는 체격도 늘씬하고 얼굴도 호감가는 마제토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마제토에게 수녀원 생활과 자신이 그만둔 이유, 그리고 그곳에 후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제토는 젊은 수녀들과 생활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젊고 잘생겨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벙어리 흉내를 내며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녀원장은 일을 잘하고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 마제토를 채용했습니다. 수녀들은 그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천한 말을 예사로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제토와 수녀원장을 포함한 수녀들은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녀들에게 똑같은 정을 나누어주기 너무 힘들었던 마제토는 벙어리 흉내를 그만두고 혀짧은 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남자 열 사람이 한 여자를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법인데 자기는 혼자 아홉 사람에게 정을 나누어줘야 하니 힘들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수녀원장은 다른 수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수녀들의 기도와 수호성인 덕분에 마제토가 말을 하게 되었다고 소문을 내고 그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녀원장은 세상을 떠났고 마제토도 나이가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늙은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돈을 쓰기는커녕 잔뜩 짊어지고 아이를 기르는 고통도 모른 채 청춘을 잘 보내고 돌아온 것입니다. 마제토는 자신이 이렇게 성공하여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 덕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답니다.
네, 수녀원의 정원사로 들어간 마제토 이야기인데요. 아, 이런 얘기 이렇게 해도 되나? 수녀님들 얘기를.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이 데카메론을 읽을 때는
네.
우리는 아주 그 상황
예.
또 그런 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한 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라.
사실은 예. 이제 수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녀들이 이래도 되냐?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저항을 예. 가지고 보지만 네. 뒤집어 보면
예.
수녀지만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예.
또 수도사지만 또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 수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그 유혹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늘 있고 그걸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곁길로 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쵸. 가장 인간다운 네. 어떤 케이스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아주 유쾌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카메로를 읽는 아주 좋은 방법은 건강한 성이다.
예.
즐겁고 유쾌하게 네. 마치 이 화자들처럼 일곱
예.
명의 여자와 세 명의 남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노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
그 마음이 돼서 읽었지 이걸 가지고 뭐 옳다 그러다 이래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적절하게 이제 그 데카메론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
그쵸.
거죠. 네.
여기 지금 데카메론에는 10명이 앉아서 막 이렇게 수다를 떨지만 여러분들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11명이 돼서 나도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좋은 과정이죠.
아,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를 이렇게 풀었는데 그다음 얘기도 이런 뭐 수도사 수녀 이런 얘기 나오나요?
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뭐 수도사 예. 수녀들 이야기가 아주 많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분의 1 정도의 주인공이 이제 수도사나 이제 수녀나 뭐 이런 분들이고 나머지는
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왕족부터 해서
많았어요.
뭐 노예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주제는 하나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네.
그렇지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100가지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연에서 보지 못했던 거죠. 향연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정의를 내려놨지만
내렸죠.
이제 데카메론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정의에 적합한 아주 추한 사랑부터 고귀한 사랑까지 모든 케이스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전 재미있게 봤어요. 예. 그래도 이날 나온 이야기들 중에 압권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얘기인데요. 들어볼까요?
옛날에 바르바리의 카프사라는 도시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여러 자녀 가운데 알리베크라는 매우 아름답고 성품이 부드러운 소녀가 있었죠. 소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예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신자에게 어떻게 하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베의 쓸쓸한 사막으로 떠나간 사람들처럼 속세일에서 벗어날수록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진한 14살 소녀는 어느 날 몰래 태베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온갖 고생과 굶주림을 참아가며 사막에 당도하여 어느 오두막에 성자를 만났습니다. 소녀가 찾아온 이유를 들은 성자는 아름다운 소녀를 곁에 두면 악마의 유혹에 사로잡힐 것 같아 다른 성자를 찾아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자도 소녀에게 같은 말을 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소녀는 루스티코라는 신앙심 두터운 선량한 은자의 오두막에 이르렀습니다. 루스티코는 다른 성자들과 달리 자기 오두막에 소녀를 머물게 했습니다. 이참에 자신의 굳은 믿음을 시험해보자는 심산이었죠. 그러나 그는 곧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루스티코는 어떻게 하면 속된 사나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구실을 꾸며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그리하여 악마가 하나님의 나쁜 적임을 일러주고는 옛날에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뜨린 악마를 다시 지옥에 몰아넣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악마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나를 괴롭히고 있다. 너는 지옥을 갖고 있느니라. 네가 나를 가엾게 여겨 그 악마를 지옥으로 몰아넣어준다면 너는 내게 커다란 만족을 주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봉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는 소녀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카프사시에 불이 나서 알리베크의 아버지와 다른 자식들, 하인들과 집을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알리베크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심한 낭비로 재산을 탕진한 네르발이라는 젊은이가 알리베크의 생존 소식을 듣고 찾아 나섰습니다. 네르발이 찾아오자 루스티코는 무척 기뻐하며 소녀를 인도했고 네르발은 싫다는 소녀를 데리고 카프사로 돌아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뒤 마을 아낙네들은 알리베크에게 사막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알리베크는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는 봉사를 했다며 네르발은 그와 같은 봉사를 못하게 한 큰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었냐는 아낙들의 질문에 소녀는 손짓 발짓으로 그 일을 설명해 주었고 아낙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온 시내에 퍼뜨리고 다녀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즐거운 봉사는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는 일이라는 속담까지 생겨났답니다.
문철 씨 잘 듣고 왔습니다. 예, 낭독하면서 재밌었어요?
재밌죠.
항상 낭독 재밌게 해요.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낭독 부분 보니까 우리 동양 쪽에도 이거하고 좀 흡사한 얘기가 아니, 있지
많죠.
않나요?
뭐 있죠?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수도사나 수녀들이지만 네. 우리의 수도사는 이제 불교의 그렇죠. 스님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스님들에게 있어서 여자라고 하는 건 늘 유혹이고 그래. 참아야 되는 어떤 그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지족선사 같은 경우에 황진이 때문에 당하죠. 그 절세미모의 예. 황진이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 우리 삼국유사 속에서 이제 읽었지만 그 네. 조신의 꿈 속에서 나오는 조신.
예. 밥 다 끓고 났는데
그 짧은 순간에 예. 그거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더냐.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그 승려의 길을 이제 가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우리 근세사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경봉 스님에 관계된 것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를 건너야 되는데
네.
한 여인이 나는 건널 수 없으니 좀 업어서 건너라.
예.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도가 좀 들뜬 사람은
네.
아니야 나 이거 여인을 몸에 이렇게 업어줄 수
안
없다.
안 된다 아마.
그런데 이제 경모스님도 업고 건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저리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속으로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스님이 여인을 업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경모스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니 너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냐. 나는 거기서 다 잊어버렸는데. 현재 그래서 이런 도의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도 예. 주위에 떠날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한수 위시군요. 예. 근데 선생님이 데카메론이 금서였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이게 뭘 그렇게 잘 읽으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읽고 싶어요.
이불 속에서 아이. 읽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원이나 수도사들에게는 이게 베셀러예요. 이게 데카메론은 예. 그 당시에 베셀러였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왜 금서로 했을까?
더욱이 그 당시 진짜, 뭐 예. 인간의 본성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주 뭐 그냥 신앙심 뭐 이런 거보다도 가장 사람의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좋은 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좋은 때 퀴즈 한번 다시 내드릴까요? 그러면 데카메론은 당시에 이탈리아 민중들이 사용하던 구어인 이 언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언어일까요? 보기 1번 라틴어, 2번 이탈리아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데카메론은 당시에 이탈리아 민중들이 사용하던 구어인 이 언어로 쓰여졌어요. 이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1번 라틴어, 2번 이탈리아어. 정답 기다려보고요. 코니 프란시스입니다. 알디라 듣고 올게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읽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서예 문집에서 나온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카메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부인들 앞에서 또 남자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낯도 안 가리고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면
네. 네.
패스트가 이제 창고를 한 해에
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가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었고 자기 친척과 뭐 어머니와 아버지와 약한 사람들 가족들을 다 앗아간 이런 상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7명의 부인들도 상복을 입고 사실은 이제 그 성당 안에서 참배를 하고 있는 중에
네.
야 나도 언제 이걸 걸릴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하고 있을 때 이제 세 명의 청년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시절에 그냥 봄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내일 모레면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 달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넓어지겠죠.
이해가
뭐
되네요.
그 속으로 내숭을 떨어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래서 펼쳐놓고 이런 즐거운 이야기하고 속에 옛날에는 참아 못했던 그 솔직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터놓고
그리고 다 이제 젊은 남녀들이거든요.
예.
이 속에는 실질적으로 그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얼굴도 붉히면서
꺼리낌이 없었을 것 같네요.
상대방에게 그걸 대입시켜가면서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밤에는 또 발라드 추면서 놀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이렇게 지내고 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면
예.
이렇게 뭐 오그라드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다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오픈 마인드
열어놓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카치오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책은 여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여인들의 예. 심정과 여인들이 그 수동적 사라 속에서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긁어주고 어루만져주는 여인의
그렇지?
입장에서 쓴 책이었기 때문에
네.
예.
운철 씨.
네.
내일이면 죽을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거 속에 담은 얘기 다 하세요. 뭐 하고 싶어요?
뭘 갑자기 얘기해요?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 내일, 내일 안 죽을 거라서.
아유, 저 사람 태어난 사람이네. 아이고. 선생님.
나는 사랑을 해야지. 역시 마지막이 되면 사랑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 누군가가 대상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을 더
네.
사랑하는 마지막 이런 날이 돼야 돼.
뭐 그렇다면은 저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아우, 그런 거 말고 왜 심어요? 그거 내일 죽을 건데.
나는 죽어도 안 죽는 사람들.
우리 솔직하자고 그랬잖아.
아 이게 안 돼요. 이게 솔직하지가 않아가지고.
안,
돼.
안 벗겨지는구나. 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나무를 네. 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제가 운명의 그날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넷째 날로 넘어갑니다. 넷째 날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눈물 찔끔 나는 비극적인 사랑이에요. 그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살레리노의 탕크레디 공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의 유일한 소생이었죠. 기스몬다라는 이 딸은 부친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녀는 카푸아의 공작 아들과 결혼했다가 이내 사별하고 미망인이 되어 부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스몬다는 용모도 빼어나고 재치가 넘칠 뿐 아니라 여자로서는 불필요하게 느껴질 만큼 두뇌가 명석했습니다. 탕크레디 공은 이러한 딸 자식을 너무 깊이 사랑하여 재혼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연인이 필요했던 기스몬다는 부친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청년을 한 명 선택했죠. 귀스카르도라는 이 청년은 신분은 낮았으나 품위가 있고 거동도 귀족적이어서 이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이에 기스몬다는 더욱 격렬한 연정을 품게 됐습니다. 젊은이도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고 똑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죠. 기스몬다는 어떻게 하면 둘이서만 만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그 방법을 쓴 편지를 갈대 줄기 속에 넣어 은밀히 건넸습니다. 귀스카르도는 기스몬다가 알려준 대로 궁전 근처의 낡은 굴을 통해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굴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굳게 잠겨 있었는데 사랑에 빠진 기스몬다가 며칠이나 걸려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열어놓았던 것이죠. 드디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랑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탕크레디 공이 딸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딸의 방을 찾아갔다가 두 사람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공은 방에서 몰래 나와서 밤에 굴을 빠져나오는 기스카르도를 붙잡아 감금시켰습니다. 이튿날 공은 딸을 불러 자신이 본 바를 이야기했죠.
애정은 너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분노는 엄벌에 처하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가 실행하기 전에 네가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다오.
기스몬다는 기스카르도가 곧 죽을지도 모르니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심정으로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고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귀스카르도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여자로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제 결혼에 별 관심이 없으셨고 또 그분의 덕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제가 귀스카르도를 고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화를 내시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선 마음의 덕입니다. 귀족들의 덕이나 품성, 태도를 생각해보시고 귀스카르도와 비교해보세요. 그의 덕과 품격은 아버지도 평소 항상 칭찬하셨던 바입니다. 아버지가 귀스카르도에게 이미 취하신 또는 이제부터 하시려는 조치와 똑같은 것을 제게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제 손으로 그것을 실행해 보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딸이 정말로 애인을 따라 죽을 결심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공은 부하를 시켜 귀스카르도의 심장을 빼내와 잔에 담아 딸에게 보냈습니다. 기스몬다는 그것을 보고 말했죠.
정다운 내 심장이요. 그대에 대한 나의 소임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영혼과 그대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일뿐입니다.
그러고는 전날 만들어둔 독액을 귀스카르도의 심장이 든 잔에 부어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기스몬다는 침대로 올라가 연인의 심장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은 까무라칠 듯이 놀라 달려왔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스몬다는 자신과 기스카르도를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한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딸도 대단하고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딸이 가겠다 그러면 보내줘야지 왜 이렇게 아버지가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난 두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네.
내가 젊은 사람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딸의 입장이고 사랑하면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되는 거지라고 네. 하는 젊은이의 마음이었죠.
예.
그러나 또 이렇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딸을 누군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잘 키운 딸이
아까워.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예. 천지 모르고 저렇게 결혼한다고 막 저러면
예.
속이 얼마나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잔인한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겠지만
네.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보통 아버지들 요즘에 이제 딸 가진 아버지들한테 물어봐요. 지금은 한 네다섯 살 된 딸인데
네.
야, 너 딸 크면 어떻게 시집 보낼? 나 아까워서 못 보낼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데이트도 집에 와서 하라고 그럴 것 같고
네. 그 집 큰일 날 집이야.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예. 이제 이 두 개의 입장이 다 욕은 하지만
네.
읽으면서 이게 다 어느 쪽인가 이제 서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게 우리 현실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가.
지금 얘기처럼 그 이야기의 주인공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랑의 연을 끊지 못하고 따라 죽는 경우의 이야기가 많죠.
사랑하면
예.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가 있죠?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아주 대표적이죠.
예. 네,
대표적이고. 또.
저번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남편 위에서 따라 죽는 그 신화에 계실 때 주인공이 하나 있었는데.
에케스티스 얘기는 아까 그거는 이제 그.
그럼 좀 달라요?
남편 대신에 죽어줄 죽어서. 사람.
그것도 그것도 괜찮은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지 못하면은 따라 죽게 만드는 제도도 있었잖아요. 순장 같은 것들은 그 권력자가 죽게 되면은 그 네. 권력자 주위에서 있던 신하나 뭐
다 죽었죠.
그 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가인이나 다 같이 묻어버리니까.
네. 근데 데카메론 속에 이 나와 있는 여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그 대부분 남편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 평생 혼자 살고 이런 여자들인데 데카메론 속의 여성들은 되게 적극적이에요.
네.
남편이 뭐 어딜 갔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완전히 100% 실행에 옮기려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렇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복카츠가 다 만드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
거기에 떠돌고 있던 이야기들을 가피를 해서
네.
이제 만들어낸 거지만 그 속에서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 자유롭죠.
속 시원하게 그냥.
그래서 읽으면서
예.
야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통쾌하게 웃을 수밖에 없지만 그
네.
속에는 뭔가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묻혀 있기 때문에 읽힐 수밖에 없는 책이죠.
속 답답한 여성들을 통쾌하게 만들어주는 데카메론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내드릴게요. 데카메론은 당시에 이탈리아 민중들이 사용하던 구어인 이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언어일까요? 보기 1번은 라틴어, 2번 이탈리아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는데 한편으론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오싹한 느낌도 들거든요. 고러한 사랑 이야기 두 편을 이어보겠습니다. 메시나에 젊은 상인 세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친이 죽자 유산을 상속받아 대단한 부자가 됐죠. 그들에게는 리사베타라는 예쁘고 기품이 있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리사베타는 오빠들의 일을 돕는 로렌초라는 젊은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서로 바라는 일을 하며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리사베타가 로렌초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는 장면을 큰오빠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큰오빠는 이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고 조용히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초를 몰래 죽인 뒤 누이 동생에게는 그를 출장 보냈다고 둘러댔습니다. 시일이 흘러도 로렌초가 돌아오지 않자 리사베타가 로렌초의 소식을 자꾸 물었지만 오빠들은 화만 낼 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리사베타가 슬피 울며 잠이 들었는데 머리가 헝클어지고 찢어진 옷을 입은 로렌초가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는 오빠들 손에 살해되었다며 자신이 묻힌 장소를 일러주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리사베타는 몸부림치며 울다 날이 밝자 로렌초가 꿈속에서 일러준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파지도 않아서 과연 로렌초의 시체가 나왔어요. 리사베타는 통곡했죠. 그리고 시체를 마을로 가져와 묻어주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칼로 머리만 잘라서 보재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애인의 머리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동백꽃 항아리에 그 머리를 넣은 뒤 흙을 덮고 동백나무 몇 가지를 심었습니다. 리사베타는 틈날 때마다 항아리 곁에 앉아서
그 속에 로렌초가 숨어 있기는 하듯이 마음을 호소하며 울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오빠들이 항아리를 치우자 리사베타는 끈질기게 돌려달라고 매달리다가 그만 병에 걸렸어요. 알아 누워서도 리사베타는 항아리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오빠들이 아무래도 미심쩍어 항아리의 흙을 치우고 보니 로렌초의 머리가 나왔습니다. 놀란 오빠들은 로렌초를 죽인 것이 탄로날까 두려워 그 머리를 땅에 묻고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나폴리로 이사했습니다. 리사베타는 그 후에도 계속 항아리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 누군가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 꽃 항아리 누가 가져갔나? 그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
옛날 프로방스에 루시옹과 과르스타뉴라는 두 기사가 살았습니다. 가문도 좋고 무예도 출중했던 두 사람은 서로 가깝게 지냈답니다. 두 사람의 성 역시 15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그런데 과르스타뉴는 루시옹과 친한 친구 사이이면서도 그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루시옹의 아내는 정숙하고 몹시 아름다웠는데 과르스타뉴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루시옹은 우정 대신 증오를 품게 됐습니다. 루시옹은 교묘히 감정을 감추고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 프랑스에서 마상 시합이 열리자 이 문제를 의논하자며 과르스타뉴를 불러들였습니다. 과르스타뉴는 무장도 하지 않고 루시옹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에서 1, 2km 떨어진 곳에서 매복하고 있던 루시옹은 그를 발견하자 그대로 달려들어 과르스타뉴의 가슴에 창을 꽂았습니다. 루시옹은 단도로 과르스타뉴의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꺼내 부하에게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멧돼지 심장이라고 주어 특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루시옹은 부인에게 요리를 칭찬하며 맛보게 했습니다. 부인은 맛있게 요리를 모두 먹었습니다. 그러자 루시옹이 말했습니다.
살았을 때 아주 좋아했으니 죽어서도 좋겠지?
부인이 겨우 물었습니다.
저에게 먹인 이 요리가 무엇입니까?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루시옹에게 비열하고 악랄하다고 비난한 뒤 그 죄는 자기에게 있으니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주저하지 않고 창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부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고 루시옹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방스 주민이나 프로방스 백작에게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 멀리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일이 널리 알려져 부인은 애도 속에 자기가 다니던 성당 묘지에 묻혔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이해를 해줘야 되나요?
근데 이건 선악의 문제를 가지고 데카메로를 보시게 되면
네.
아마 집어던져야 될 책이에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선생님 또 세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데카메론이 왜 고전이냐.
예, 예.
사람들이 읽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예.
그저 인간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다 개인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덮어두고
네.
그리고 그것을 옷을 가리고
예.
그 위에 신을 높이고 종교를 덮이고
네.
그렇게 해봤자 그 옷 속에서는 다시 또 무엇인가 부패하고 이렇게 추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놔두고 그냥 우리가 다 패스트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다라고 놓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홀홀하게 던져놓은 다음에 사랑이라는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 남편의 입장도 되고 아내의 입장도 되고 이렇게 죽은 간통한 여인도 입장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복수하는 어떤 그 철면피도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인간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자.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와 같은 얘기인지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젊었을 때 예뻤던 여자나 좋은 대학 나와서 부유하게 잘 살았던 여자나 뭐 돈이 많건 가난하건 늙으면 다 똑같다고.
똑같아. 네, 맞아요. 다 똑같아. 아니 여기 우리 여기 속에서 나오는 네. 게 모두 다 그 암탉은
그 얘기도 있어요.
그죠? 예. 껍데기 다
똑같다고. 예. 자, 뒷부분에서는 비극적인 연인들의 사랑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인간의 모습에서 다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또 점점점 데카메론에 빠져들진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데카메론을 읽을 때 선생님처럼 지금 이렇게 한번 읽고 털어내는데 네. 이렇게 보고 아 이거는 네가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아, 당연히 그렇지.
하니까 그런 암시를 줬더라고요. 그 책 앞머리에 보니까
야,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네. 고전이구나 이 속에 했던 얘기는 내가 다 따라해야지 이러면 그거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문제됩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야지 그걸 자기 이야기로 만들면
아니 좋은 거는 내 걸로 받아들여도 되죠. 예. 근데 아주 재미난 관심 끄는 그런 데카메론인데요. 내일도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만나뵙게 될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서해 문집에서 데카메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인정한 최고의 작곡가 스티븐 손다임의 명작 뮤지컬 어쌔신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이탈리아어죠? 이탈리아어로 네. 썼습니다.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데카메론 책 보내드립니다. 선생님 사랑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짤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네. 그냥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있잖아요. 사랑은 제가 이렇게 정의라기보다는 한 번에 불꽃 튀는 사랑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진국의 사랑은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랑.
그게 결국 예.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이 달콤하다.
네.
아마 이렇게 그 어떤 음식의 맛으로 표현하게 되면 달콤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예.
사실 사랑을 이제 해본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소태처럼 쓰구나. 아니면 이게 엄청나게 짜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한 100가지, 1000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랑을 늘 새롭게 만들어 갈 능력이 없게 되는 때 우리는 이제 사랑에 물리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평범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영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미친 듯이 잘나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자기를 보여주려고 할 때는 결국 사랑할 때
그래요.
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칡뿌리 같은 사랑이네요. 처음엔 씹었을 때는 별 맛도 없고 씁쓸하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달달해지는 그런 사랑 원합니다. 오늘 낭독해 주신 운철 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